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요. 우리 성경 공부니까 다 같이 함께 12절부터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예,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16장 12절에서 16절 말씀 14절까지 중심으로 살펴보았고요. 우리 계속해서 15절부터 우리 16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섯째 대접이 쏟아지는 사건에 들어가 있는 말씀입니다. 여섯째 대접이 쏟아지는 것을 통해 이 땅의 마지막 날 전쟁과 심판의 현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16절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죠. 이 아마겟돈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사단이 자기 세력을 모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교회와 전쟁을 벌이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구원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있어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되었고 이미 사단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결박되어 있지만 지금도 사단은 결박된 채로 자기 종들을 통해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며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음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기 바로 전에 사단이 결박된 것에서 잠시 노임을 받을 거고요. 그의 모든 세력을 모아 최후의 전쟁을 벌이다가 마침내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이 최후의 전쟁과 심판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부르며 오늘 본문인 계시록 16장 그리고 앞으로 보겠지만 계시록 19장과 20장에서도 보여주세요. 그런데 그 중에 먼저 이 계시록 16장에서는 어떻게 이 말세의 전쟁을 알려주시는가를 우리가 보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그 가운데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이 아마겟돈 전쟁을 이해할 때 물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있게 될 전쟁이지만 지금도 우리가 이 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싸울 진짜 전쟁이 여기 있다는 거죠. 우린 너무나 다른 것들과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고 이 세상 백성들처럼 살아가게 하려는 악의 세력들과의 아마겟돈 전쟁이 지금도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에서 이 아마겟돈 전쟁을 말씀하시면서 1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말세의 전쟁에 임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어떤 전쟁을 싸우고 어떤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이 한 구절에 매우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구절의 앞뒤 문맥의 배경이 뭔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12절부터 보면 여섯 번째 대접이 쏟아지자 유브라데 강물이 마르게 되어서 그 강 건너편에 사는 대적들의 길이 열리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그러자 이제 13절 14절에 보면 사단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함께 이 세상을 미혹하고 자기 세력으로 모아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려고 나와요. 마치 바벨론 동편에 있던 바벨론과 아수르가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나와왔던 것처럼 사단이 그의 세력을 모아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교회를 치려고 나아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이어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임하는데 그 사이에 15절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주님이 오셔서 최후 심판을 내릴 날이 곧올 거라는 거죠. 그날까지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마지막 날, 마지막 전쟁 속에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이 말씀으로 굳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그날에, 즉 지금 이 말세 때에 교회와 성도들이 진리복음을 붙들고 살아가기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영적으로 여러 고난과 핍박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믿음으로 싸우며 승리하고 인내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15절에 보면 우리가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는지를 두 가지 동사로 알려주세요. 이 15절에 두 가지 동사가 나와요. 어떤 동사일까요? 깨어, 그리고 옷을 지켜. 그래서 우리가 이 15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 이 땅에 말세의 교회에 두 가지 명령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깨어 있으라는 것, 그리고 옷을 지키라는 것. 이두 가지 명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의 교회에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명령으로도 볼수 있지만, 영어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축복이 선포되는 말씀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Blessed is he who stays awake and keeps his clothes. 복이 있도다. 누가? 깨어 있고, 자기 옷을 지키는 자들. 하나님이 깨어 있게 하시고 옷을 지키게 하시는 자들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들이라는 거죠. 이 세상 죄인들은 깨어 있지 않는 자들이고 옷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발가벗고 다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예수님의 참 교회는 끝까지 깨어 있는 자들, 그리고 자기 옷을 지키게 하시는 자들이라는 복된 약속의 말씀으로도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더욱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 이것이 우리의 싸움이고 승리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는 삶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인가? 지금 우리 교회는 깨어서 우리 옷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나요?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우리는 돌아보고 살펴야 하는 것이 온통 다른 것에 가 있어요. 아니에요. 교회와 성도는 여기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고 하세요. 깨어 있는지, 옷을 지키고 있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깨어 있으라, stay awake 말씀부터 살펴볼 텐데, 뭐 오늘 본문만 아니라 여러 서신서들의 같은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깨어 있으라라고 명령하시는데 여기서는 뭘 배경으로 하고 있냐면 사단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베드로 전서에서도 알려주시죠. 그런데 베드로 전서에서는 깨어 있다는 것이 뭐랑 연결이 되냐면 믿음을 굳게 하고 살아가는 것. 이렇게 연결을 하십니다. 깨어서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며 사단의 세력과의 영적 전쟁을 싸우라. 같은 의미예요.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믿음으로 깨어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믿음이냐는 거죠. 어떤 믿음? 물론 전체 복음 말씀에 대한 믿음, 예수님과 천국에 대한 믿음 다 맞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깨어있는 것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깨어있는 것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나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깨어서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을 참 믿음으로 말씀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요, 온통 이 세상을 위해서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깨어있지 않아요. 예수님께 둔 참 믿음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을 소망하는 믿음과 꼭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참 믿음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깨어있으라는 그 표현이 쓰여진 곳에는 항상 예수님의 재림이 같이 있어요. 우리가 한 구절만 가볼게요.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7절. 예,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열는지 밤중 열는지 닭 울 때 열는지 새벽 열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홀연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 구절에 깨어있으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죠. 그런데 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을 깨어 기다리는 삶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밖에도 많은 구절에 깨어있으라는 명령이 다 예수님의 재림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결국 깨어있는 것, stay awake,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 그날에 가져오실 은혜를 기다리는 믿음, 천국의 영광이 드러나는 날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깨어있는 거죠. 그럼 반대로 깨어있지 않고 잠들어 있거나 죽어있는 모습은 뭔가요?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 없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과 아무 상관없이 그저 세상 중심으로 이 세상만 바라보며 세상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 즉 성경은 잠들어 있거나 죽어가는 것으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다 잠들어 있거나 죽어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천국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이 그들의 삶과 아무 관계도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있는 모습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이 세상과 자기 자신의 세상 유익과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교회예요. 믿는다고 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말세에 이렇게 되어가는 모습이 있다고 하십니다. 천국이나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이 교회나 성도들의 삶에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이 세상과 자기 자신의 유익과 영광이 되는 때, 전하는 말씀이나 구하는 믿음이 온통 세상 구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때, 교회도 그렇게 되어가고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도 그렇게 되어 가는데. 그래서 교회가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잠들고 죽어가는 때. 이것이 마지막 때의 교회가 죽어가는 모습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본 적이 있어요. 계시록 2장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죠. 그 일곱 교회는 뭐 특별한 교회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였던 사대교회에 대해 예수님이 이렇게 꾸짖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3장 1절에서 5절에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오늘 본문에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사대교회는 예수님이 꾸짖으세요. 깨어있지 않았고 옷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영어로 하면은요, You have a reputation of being alive, but you are dead. Wake up. Strengthen what remains and is about to die. 살아있다는 reputation, 이름은 가졌는데 실제로는 죽어가고 있고 깨우지 않으면 죽어간다고 하세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믿는다, 생명을 얻었다, 기독교인이다, 교회다, 성도다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그 안을 들여다보면 죽어있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고 잠들어 간다는 겁니다. 말로만 기독교, 교회, 이름은 갖고 있는데 교회는 나오는데 온통 이 세상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 천국이나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이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 3절에 내가 받았고 들은 것으로 돌이키라고 하십니다. 뭐죠?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다시 돌이켜 회개하며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너에게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어로 보면 Remember what you have received and heard, obey it and repent. I'll come like a thief. 천국 믿음으로 속히 돌이켜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깨어 기다리며 살아가라. 깨어 있다 맞이하라는 거죠. 그래서 죽어가는 것을 다시 깨워 굳게 하라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 삶을 돌아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깨어 있습니까? 교회가 전하는 복음 말씀을 통해 천국을 소망하며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복음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는 자처럼 천국이나 예수님의 재림과 전혀 상관없이 마치 죽은 자, 잠자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온통 이 세상에만 가 있으면 천국 복음이 들리지가 않아요. 아니, 듣기가 싫습니다. 지금 내 삶과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나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이 별로 기쁘지가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더디 오시거나 안 오시거나 오셔도 안 오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날을 맞이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잠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은지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나만 아니라 내 형제에게도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이름만 가졌고 죽어있지는 않은지 분명히 돌아보고 돌이키라고 하십니다. 나만 아니라 내 형제도 돌아보고 돌이키게 하라고 하십니다. 너희 죽어가는 것을 다시 깨우라고 하십니다. 세상만 구하고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이 주장하던 삶을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깨어서 예수님을 맞이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무시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깨어 있으라. Stay awake. 너의 죽어가는 것을 다시 깨우라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깨워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권고를 듣고도 무시하며 계속해서 죽은 자들로 잠자는 자들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복음 말씀으로 나으라고 하십니다. 천국 소망과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더욱 주장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물론 성령님이 하시죠. 깨워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옷을 지키게 하시는 분도. 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음의 소원으로 품고 기도하며 이루어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있죠. 이 세상만 바라보며 깨어있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도적같이 오시는 것이 좋은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도적같이 오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지 않았던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기를 원하거나 더디어 오시기를 원했던 자들, 예수님 오시는 것을 마음속에서 다 잊어버리고 지워버리고 무시하고 살았던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마치 도적이 오는 것처럼 그들이 예상치 못한 때에 오실 것이라는 말씀이 되겠죠. 깜짝 놀랄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뜻도 있습니다. 또 다른 뜻이 뭘까요? 도적은 왜 와요? 도적이 오는 이유가 뭐죠? 도적은 빼앗으려고 옵니다. 세상만 구하고 세상만 얻으려고 살았던 자들에게는 예수님 오시는 날이 도적이 오는 날과 같다는 거죠. 그들이 온 마음을 두고 구하였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데 참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구하고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이 속히 오기를 원했던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도적처럼 오시지 않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그토록 열망하고 기다리던 주님을 깨어 만나고 맞이하고 주님이 드시는 영원한 천국 기업을 얻는 날이 되기 때문에 빼앗기는 날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얻는 날이 되기 때문에 그날이 도적이 오는 것처럼 오는 날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 오시는 날 예수님을 피해 숨을 것이지만 예수님을 열망하며 기다리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 징조만 보이면 바로 달려나가 우리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과 의의 공로만을 굳게 붙들고 천국을 소망하고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늘 깨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인이 곧 오실 것을 바라보며 깨어 주인을 기다리는 신실한 종처럼, 신랑이 곧 오실 것을 바라보며 순결히 자신을 지키고 깨어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교회의 사역도요, 깨우는 사역이에요. 직분자들도 잠들어가는 성도들이 없도록 깨우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더 잠들어가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교회가 더 죽어가게 하는 교회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복음이 사라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열처녀와 선한 청지기의 비유를 주십니다.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진 않겠지만 그 요점은 그거죠. 열처녀가 손에 등잔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갔는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더디 올 것까지 생각하고 기름을 준비하며 지금이든지 나중이든지 늘 깨어 준비하는 모습으로 나갔는데, 나머지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여 곧 기름이 떨어져 기름을 사러 갔죠. 그때 신랑이 와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만 혼인잔치로 데려가서 혼인잔치 집에 문이 닫힙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들어가지 못해요. 선한 청지기의 비유에서도 신실한 종은 주인이 올 것을 늘 깨어 기다리며 주인의 뜻을 이루며 살다가 주인을 맞이했습니다. 신실치 못한 종은 주인이 더디 온다고 생각하고 세상을 즐기다가 마침내 주인이 왔을 때는 도적을 맞이하는 것처럼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고 내어 쫓겨나게 돼요. 다 무엇을 알려주는 걸까요? 이 미련한 다섯 처녀와 신실치 못한 종은 항상 깨어 신랑과 주인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것처럼 생각될지라도 참음과 인내로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늘 깨어 살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슬기로운 신부와 신실한 종에게는 신랑과 주인이 오시는 날이 항상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천국과 예수님 재림의 날이 멀리 있지 않고요, 항상 가까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5절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야고보서 5장에도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도 알려주십니다. 마지막 날에 교회가 죽어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교회가 깨어서 천국과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을 잃어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신랑을 기다리지 않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주인을 기다리지 않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더디 오기를 원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만을 구하고 원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영적으로 죽어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깨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내가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날에 내가 도적같이 올 것이라고 하십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며 다시 회복해야 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분명히 알려주세요. 우리의 죽어가는 것을 다시 깨워 굳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연결돼요.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예수님이 입혀주신 옷을 굳게 지키라고 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권고의 말씀이지만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도적같이 맞이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알려주시며 왜 이 15절의 말씀을 함께 주시는지를 우리가 다시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전하는 복음 사역을 다시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모든 직분자들이 깨우는 사역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모든 성도의 교제가 서로 깨우는 교제를 하고 있는지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과 천국, 그리고 예수님 재림의 날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끝까지 전할 복음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어떤 믿음으로 이 영적 전쟁을 싸우고 사단의 공격을 물리쳐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깨어 기다리는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라고 하시고요. 선한 청지기는 주인이 언제 돌아오시든지 항상 주인의 뜻을 이루며 주인을 깨어 기다리는 자입니다. 우리는 신랑이 다시 오실 날을 깨어 기다리는 슬기로운 신부입니다. 슬기로운 신부는 신랑이 언제 데리러 오든지 항상 순결하게 자기를 지키며 깨어 신랑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무섭고 두려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바치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에 가장 큰 은혜와 영원한 축복과 영광을 예비하며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주님을 우리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하늘에 우리 본향집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신랑을 기쁘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한없는 사랑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게 될 날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려고 깨어서 그날까지 신실한 종으로 섬기고 순결한 신부로 우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환난과 핍박도 끝까지 참고 견디는 거예요. 왜? 끝은 항상 보장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싸울 영적 전쟁이라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기쁘게 간절한 열망 속에 오시는데 정작 우리는 기다리지 않고 오시기를 원치 않고 다른 데 눈이 가 있고 더디 오기를 원하고 하늘이 아니라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으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을 다시 깨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외에도 수많은 구절에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제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마지막으로 이 말씀들,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말씀들을 읽을 때에 주님의 음성으로 기쁘게 들으시고 우리의 죽어가는 것을 다시 깨워주시고 믿음으로 굳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들을 같이 읽고 오늘 본문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 가로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골로새서 3장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계시록 3장 11절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기쁘게 그날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자기 옷을 지키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